출애굽기 45번 메시지 생명수를 젖힘. 성경에서 우리는 생명수를 마시는 것과 생명수의 흐름이 함께함을 봅니다. 마시는 것은 흐르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흐르는 것은 마시는 것과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주 예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생명수를 마신다면 이 물이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될 것임을 봅니다. 이 솟아오름이 우리가 뜻하는 생명수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원칙을 주 예수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발견합니다. 마시는 것과 흐르는 것은 한 가지의 두 방면입니다. 마심과 흐름. 생명수의 흐름 없이 마시는 것은 공허합니다. 사실 우리가 흐르지 않는다면 마시는 것을 계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시는 것은 흐르는 것이 부족할 때 우가치하게 됩니다. 생명수의 참된 마심은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수도 호스를 예로 들어봅시다. 호스는 한편으로 꼭지로부터 물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물을 흘려보냅니다. 흘러들어오는 것과 흘러나가는 것이 모두 필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것과 흐르는 것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만일 우리가 마시지 않는다면 흐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마실 수 없습니다. 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의 마시는 것이 무가치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수를 마시는 그리스도 안에 많은 참된 믿는 이들 가운데 이 물의 흐름을 체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들이 마시는 것을 그치게 합니다. 만일 당신 안으로부터 흘러나감이 전혀 없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취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흐름만이 내부의 현재 움직임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전진을 유지시키는 것은 마시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의 흘러나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마시지 않거나 마시는 것을 전혀 무가치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들이 마신다 할지라도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흐름의 부족은 마시는 것을 전혀 유용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메시지에서 나는 생수의 체험에 관하여 물의 흐름이 마심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지적할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수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마시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만일 흐름이 우리의 마심을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심은 멈출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은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합니다. 목마름을 상실하는 것의 심각함. 더 나아가 흐름의 부족은 우리의 목마름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수를 마시기 전에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목마름이 있는 것은 매우 좋지만 목마름을 상실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합당한 복음 전파는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목마름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마를 때 그들에게 마시는 것을 확신시키기는 쉽습니다. 훌륭한 세일즈맨은 그들이 팔고 있는 상품을 사고자 하는 열망과 욕구를 사람들 안에 불러일으키는 법을 압니다. 그러한 열망이나 욕구가 없다면 사람들은 가장 귀한 품목에 대해서라도 전혀 흥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목마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증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분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나는 55년 훨씬 전에 어떤 복음 메시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갈증이 자극된 것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목말라서 바닷물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한 메시지가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목마름을 내 안에 일으켰습니다. 내가 그 경이로운 메시지를 들은 지 55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생수를 향해 목마릅니다. 우리는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깊이 감동되어야 합니다. 흐름이 멈춘다면 우리의 마심도 멈출 것이며 우리의 마심이 멈춘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상실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목마름이 재생되고 회복될 수 있기 전에 우리는 영적인 사망의 기간을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한 메마름의 시간을 통과한 후 우리는 주님의 주권적인 긍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그분께 돌이키도록 고무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재생될 것이며 우리는 다시 한번 마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목마름의 정도에 대해 깊이 염려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잃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흐름을 유지해야 하고 마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흘러들어옴과 흘러나감. 교리적으로 말하면 생명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수로 충만되지 않으면 어떤 넘쳐 흐름도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흐름은 넘침에서 오며 넘침은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된 데서 옵니다. 그러나 체험의 관점에서 우리는 흐르기 위해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키기 위해 주님을 마시기 시작하였으므로 흐르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에 생명수를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마시는 것보다 흐르는 것에 더 많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마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지만 믿는 이들에게 공급함에 있어서는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믿는 이들은 우리는 이미 생수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필요는 그 물의 흐름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시고 있는가 아닌가는 말하기 어렵지만 어떤 사람이 흐르고 있는가 아닌가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수도호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물에 흘러들어옴은 볼 수 없지만 흘러나감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생수가 당신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볼 수 없지만 당신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 우리 안으로 흐르고 있는지의 여부는 알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밖으로 흐르고 있을 때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한 흘러나감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뚜렷합니다. 말함으로 말미암아 흐름. 아마 당신은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흐름은 물로 어떤 것을 쏟아내는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파이프에서 쏟아내는 것은 청소를 목적으로 물로 넘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의 갑작스런 쇄도를 통하여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속 사람으로부터 생수의 쏟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쏟아냄, 이 강한 흐름이 있으려면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주님께 노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안의 흐름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주님에게 말하는 것, 주님으로 인해 말하는 것, 주님을 위해 말하는 것, 주님 안에서 말하는 것, 주님과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흐를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말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 안에 있는 것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책상에게, 문에게, 벽에게 말하십시오. 어떤 것에게, 모든 것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집안에 애완동물이 있다면 그것에게 말하십시오. 개에게, 고양이에게, 새에게, 혹은 물고기에게 말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실행을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말하게 만드는 차이에 대해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못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생명으로 넘치고 솟아오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말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문에게, 문에게, 벽돌과 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주 예수님의 어떤 것이 흘러나갑니다.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흘러들어옴과 흘러나옴이 있는 수도 호수와 같게 됩니다. 흘러들어오는 양은 흘러나가는 양과 비례합니다. 우리 밖으로 흐르는 물의 양은 얼마나 많은 물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는가를 결정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가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수를 마실 수 있는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매우 메마르고 온통 메말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메마른 이유는 여러분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생수를 흘러나가게 하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함으로써 생수를 흘려보내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실질적이고 매우 효과적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집회들 가운데 말함. 우리는 많은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믿는 이들,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의 집회 가운데서 말해야 합니다. 나는 사역에서 매우 많이 말하였으므로 집회들 가운데 다소 조용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한 나의 의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45년 동안 만찬 집회에서 나는 한 번도 떡이나 잔을 취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상에 나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게 그렇게 하고 싶은 부담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때로 나는 이것에 관하여 특히 성도들이 영안에 깨어있지 않아 지표가 너무 느려서 떡과 잔을 분배할 합당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강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먹는 것에 대한 달콤한 울음의 시간이 지나가고 그 기회가 상실됩니다. 떡이 마지막으로 돌려질 때 먹는 즐거움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많은 때 만찬 집회에서 우리는 적절한 순간에 떡과 잔을 돌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때로는 누구도 떡과 잔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느리고 잠잠합니다. 최근에 나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기도하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나의 이유가 있기는 했지만 내 자신에게 둔 제한을 후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사람 모두와 마찬가지로 나도 교회 집회에서 찬양과 감사를 흘러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생수를 흐르게 하여 다른 사람들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집회 가운데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능을 발휘하도록 기다리며 주변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대신 능동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말하도록 기능을 발휘하고 생수를 흘러보낼 모든 기회를 잡으십시오. 많은 때 성도들은 집회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내게 왔습니다. 이 성도들은 내게 집회가 너무 낮고 형편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불평과 비판들을 들을 때 대개 나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기회를 잡아 교회 집회의 수준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책임의 일부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마 집회는 그들이 침묵하고 생수의 흐름을 해방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집회 가운데 말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공급을 하는 집회에서도 메시지가 주어진 전후에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기도 집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 만찬 집회에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집회가 성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수를 흘려보내므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가장 좋은 살충제. 침묵하고 말하기를 거절할 때 우리는 화나게 되거나 성질을 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하고 노래하고 감사를 드린다면 성질을 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수의 흐름이 소극적인 것들, 모든 파리들과 전갈들과 들쥐들을 몰아내는 살충제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싸우는 생활입니다. 밤낮 우리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려 하고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는 소극적인 것들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우리에게는 벌레들을 몰아낼 살충제가 필요합니다. 말하는 것은 가장 좋은 살충제입니다. 가령 내가 어떤 도시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비행기로 여행한다 합시다. 비행하는 동안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거나 주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계속 침묵한다면 나는 소극적이고 미혹하게 하는 생각들에 시달릴 것입니다. 전갈들은 단독으로 오지 않고 축적되어 올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생각들, 어떤 형제들에 관한 생각, 며칠 전 내 아내가 나를 대하던 방식이나 나의 자녀들이 언뜻 보기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방식에 대한 사념들이 나의 생각 속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말함으로써 이러한 전갈들, 이러한 소극적인 생각들을 쫓아버리지 못한다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사역할 마음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안에 아무런 부담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이 정반대라고 가정해 봅시다. 계속 침묵하는 대신 나는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합니다. 내가 말함으로 생수가 계속적으로 내 안에 흐릅니다. 형제들과 인사할 때 나는 저절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그곳 교회에 생명을 공급할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를 때에는 안달하거나 화내기 쉽습니다. 우리가 생명수를 흘러보내고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생수가 우리에게서 넘쳐 흐르고 있을 때 우리의 안달과 화와 성질은 씻겨질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소산함. 참된 부흥은 흐름의 문제요 소사오름의 문제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 14절을 봅시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의 특징은 끊임없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것은 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넘쳐 흐름이 없는 사해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수를 마실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됩니다.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이라는 구절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심지어 우리 중에서도 이것을 다 이해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현재를 가리킵니까? 영혼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둘 다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생수가 지금 영생하도록 흐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비밀합니다. 생수의 흐름, 이 물의 소산함은 항상 우리를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상황으로 인도합니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생수가 내 안에 흐를 때마다 나는 생명으로 충만되고 넘쳐 흐르는 상황으로 인도됩니다. 이것이 생수가 영생하도록 소산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가 한 형제를 방문한다 합시다. 그러나 나는 계속 말 못하고 메마르고 냉담하고 죽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나의 상태라면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대신 그 형제와 나는 더 낮고 낮은 사망으로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형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말함으로써 생수를 흘러보낸다면 그 물이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방문할 때 생수가 계속 흐를 것입니다. 생명수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으로 넘쳐 흐르는 상태로 인도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남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말할수록 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상태로 인도됩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과 교회 집회 가운데서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집회들은 극장에서의 연기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기하러 집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하는 생수를 증거하고 표현하고 전람하고 또 흘러보내러 옵니다. 말함으로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것에 관하여 오늘의 기독교는 표적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어떤 정식 순서를 고집합니다. 이러한 정식 순서는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반대로 오순절주의에는 어떤 정도의 말함이 있습니다. 비록 말함이 많은 것이 이상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말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보다 나으며 적은 영적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오순절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의 사역을 통해 산출된 모든 것에 대해 말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말해야 하는지 근본주의자들 같지도 말고 오순절주의자들 같지도 맙시다. 대신 함께 와서 말함으로 생수를 흘러보냅시다. 말함을 통하여 오는 이 흐름, 이 쏟아냄은 생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남을 산출할 것입니다. 더 많이 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할수록 더 많은 흐름이 우리 중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 지표들 가운데 흐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붙잡읍시다. 벙어리 상태와 침묵 속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생명수를 흘러보내는데 매 시간을 이용합시다. 그러한 말함은 우리를 생명으로 넘쳐 흐르는 상황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의 충만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영의 충만함 안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매맞은 그리스도와 연합됨. 생명수를 흘러보내려면 우리는 또한 매맞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매맞은 반석은 십자가에 못 박힘 안에 계신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매맞으셨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매맞으신 이분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수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인간적인 생명,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매맞아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다만 매맞으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동일시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생명의 매맞음을 통하여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생수로 흘러나왔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의 매맞음을 통하여 생명수의 흐름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매맞을 때만이 신성한 생명이 우리로부터 흘러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매맞은 그리스도와 연합됨 없이 말한다면 우리의 말함, 우리의 찬양과 기도도 천연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일어났던 천연적인 생명의 매맞음을 체험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매맞으신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합된다면 생명수는 천연적인 방법 아닌 순전하고 섞임없는 방식으로 흐를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이나 간증 가운데 우리로부터 나가는 것은 모두 그 순전함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흐름일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의 천연적이고 인간적인 생명은 죽음에 놓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로부터 흘러나가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일 것입니다. 이 생명은 생수입니다. 우리가 매맞으신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은 순전할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과 천연적인 생명의 섞임이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흐름은 우리를 영생으로 넘쳐 흐르는 상황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생명나무는 생명강 안에 자라므로 생명 공급은 생명수 안에 있습니다.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흐를 때 우리는 풍부하게 공급받습니다. 더 나아가 온 교회가 풍성한 생명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오, 우리에게는 그러한 흐름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는 당신에게 생명수의 흐름에 대해 기도하도록 당신이 이 메시지에서 들은 것을 실행에 옮기도록 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실행들을 뒤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독교 안에서의 배경의 영향을 잊어야 합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가 말한 것은 기독교의 전통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전통이 아니라 생명수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말함으로 매 맞으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이 흐름을 실행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강만이 아닌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주 예수님이 언급하신 강들을 얻을 것입니다.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가장 깊은 속으로부터 흐를 것입니다.